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레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호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너희가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은 주일을 제외하면 연 15일입니다. 명절인 설날 3일, 그리고 추석 3일, 그리고 국경일인 3.1절, 또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기념일인 신년,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입니다. 똑같은 날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휴일, 의미 있는 날들로 정해서 지키는 이유는 이런 날들을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 그 정신과 의미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런 절기와 기념일들은 그 나라의 근대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대에 지키고 계승해 가고자 하는 정신과 가치들이 또 잘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와 시대의 가치가 또 상황이 바뀌게 되면 절기와 기념일들도 바뀌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식목일이 있었습니다. 4월 5일. 민둥산으로 가득한 이 땅의 산에 나무를 심는 날이었습니다. 국군의 날이 또 공휴일이었습니다. 국방의 힘을 과시하고 우리는 이제 결코 약한 나라, 주권을 빼앗긴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과시하는 날이었습니다. 또한 유엔의 날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 유엔 연합군의 참전으로 우리가 어려움에서부터 도움을 받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정한 날입니다. 이런 날들로 학교를 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런 날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또 작년까지만 해도 한글날은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한글날을 쉬는 날로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그 의미는 그 이전에는 한글의 가치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지만 이제 한국의 세계화를 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글이라는 것을 우리 온 국민이 다 공감하면서 한글날을 공휴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모든 나라에서는 그들의 역사와 사회 환경 속에서 이런 의미 있는 날들을 정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이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지켜나가고자 노력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난히 많은 절기를 가졌음에도 다른 나라와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키는 그 절기들이 그들의 근대사나 역사적 사건과 상황을 반영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3400여 년 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직접 제정해 준 그 절기를 지금도 그대로 지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내시고 광야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그들의 하나님 곧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오늘 구세대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고 남은 신세대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이었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그들에게 그때의 말씀들을 모세가 다시 한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신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리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방랑하며 다녔을지라도 어디에서든지 이 말씀들을 절기를 매듭삼아 굳게 지켜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신명기의 말씀들은 바로 이러한 신앙을 이어가기 위한 절기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고 그것을 지켜가는 정신들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요단 동편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요단 동편에 가나안을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3장에서만도 7번이 반복되는데 이것은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는 문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어 성경에서 4장의 전체를 시작하는 첫 단어로 아타, 이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3장까지의 과거를 회상하는 것에서 돌아와서 이제 4장에서는 현재의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과거를 회상한 것에서 돌이켜 이제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해준 첫 마디는 듣다라는 의미를 가진 샤마의 명령형 쉐마 들으라입니다. 이스라엘 쉐마 엘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이 쉐마 단어는 방향을 나타내는 엘과 함께 쓰여서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게도 됩니다. 즉 쉐마 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통하여 단지 들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향하여 자세를 돌이켜 성실하게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의미의 명령입니다. 이 표현에서는 듣는 사람의 순종하려는 굳은 의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관심사에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바람직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자기 모든 생각과 삶을 돌이키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신명기 4장은 말씀, 곧 하나님의 명령 그 자체를 설명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으로 방향을 돌이켜 고정하도록 권면합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세가 먼저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5장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신명기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에 바른 자세로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1절에서 4절은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하나님의 명령, 규례와 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의 증거는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교제하면서 의롭게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명성과 긍지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것은 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영원한 축복,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2절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에서 지키라라는 리시모르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전치사 레가 결합되어서 지키기 위하여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는 그 말씀을 무엇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잘 지키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한 방법 아니면 좀 더 고행하는 방법 그러한 가감을 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법도라고 하는 말 의미는 재판장에 의해서 공포되어진 엄정한 법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격하게 법으로 받아들여야 될 엄중한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는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을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바알부올을 섬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초청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의 입을 막고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실패한 모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 버리는 방법은 저들을 타락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모압 여인들을 통하여 바알부올, 모압이 섬기는 신의 제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거기에 초청된 이스라엘 남자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 따르는 것과 같은 자세로 바알부올을 제사하고 그 우상을 섬기며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알부올을 섬기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연병으로 치십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입니다. 너희가 그 사건을 두 눈으로 분명하게 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붙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매달리다 또 달라붙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따른 자들은 오늘까지 살아있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자들은 너희가 눈으로 본 바와 같이 그들은 멸망하였다고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얻는 것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명확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나아가는 행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그들이 지혜 있는 백성이며 지식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 민족 앞에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알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나 학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도리나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물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분명한 판단 기준인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방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말씀을 따르는 지혜로운 행동을 보고서 그 말씀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방은 그 모든 규례, 즉 하나님께서 확실히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며 그 언약이 확실히 지혜와 지식이 담긴 언약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알고 있어도 실현할 수 없는 가치와 또 언약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위대함, 굉장함을 열방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대교회에서부터 아마도 1980년대까지는 이 사회로부터 그리스도인 또 교회 하면 그래도 거룩하고 우리와 구별되고 무엇인가 바른 정신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러한 모임들이지 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글을 못 읽는 할머니들도 그들의 삶은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구별되어 있어서 무식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할머니들도 존경했던 그러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은 그러한 인정과 존경을 떠나서 비난과 지적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로마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부패해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권력자들은 많은 부패한 삶을,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관들도 자기의 며느리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삶은 거룩하였고 구별되었고 세속에 물들지 않았고 세상의 더러운 것을 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고관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그리스도인이 같은 신하들의 부인들을 초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초청되어 온 그 고관 부인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치스러운 화려한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싼 보석과 폐물들을 자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비싼 폐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들은 그 집 여주인 그리스도인 고관의 부인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화에 하나도 끼지 않는 그 부인은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을까 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자랑할 어떤 보석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삶이 구별되고 언행이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러나 호기심에 가득 차서 물었습니다. 그때 이 부인이 말을 했습니다. 네, 저에게도 아주 값진 이 세상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보석이 있지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방으로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손에 잡고 나왔습니다. 그 두 손에는 사랑하는 나 아들 두 명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의 최고의 보석입니다. 사치스러운 썩어져 없어져 버릴 그러한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 인생을 삶을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삶이 결코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큰 나라라는 것은 외형적인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주 수준 높은 그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하며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라는 번역은 원래는 원어로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외치는 모든 일에서라고 더 확대가 됩니다. 단순히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기도뿐만이 아니라 고통의 신음까지 울부짖는 그 상태까지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지배에 고통을 호소하며 울부짖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과 그들의 어떠한 마음가짐까지 마음의 소리까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과 가까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우리나라와 다른 깊이 있고 수준 높고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굉장한 위대한 나라라고 열방이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8절은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내가 너희에게라고 하는 이 너희에게의 의미 속에는 얼굴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얼굴 앞에 내어놓는 이 율법처럼 의로운 규례와 법도가 이 세상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에 세워진 의의 언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전하는 이 나의 규례와 법도가 생명의 원천이고 이에서 생명이 나는 줄 알고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의 열방들이 너희에게서 지혜를 볼 것이요 지식을 볼 것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너희가 언약 백성, 하나님과 맺은 은혜와 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스스로 조심하고 전 인격을 다하여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며 과거에 보았던 그 사건들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홍해를 거쳐서 광야로 구출되어 나왔고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그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 그들이 거처할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마치 아비가 그 자식을 품에 안고 옮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것을 너희가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것을 결코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그들 눈앞에 제시되는 이제 모세가 계속해서 전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아있는 동안에 결코 잊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본 그 일들을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다라고 하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 할 때 그를 체험하며 그의 모든 속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아들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그것들을 알게 하라라는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이적을 눈으로 보며 그 하나님의 이적을 내가 삶으로 체험하며 경험하고 느끼고 안 그것을 내 아들들과 손자들도 똑같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제가 1992년에 몽골에 가서 93년에 한국어 학원으로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93년 10월 9일 한글날 저희 학교가 개교를 했는데요. 개교하고 1994년 2월에 봄 학기에 수영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몽골에서는 학교에서 하는 최초의 수영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럽 수업으로 선택적으로 수영과 바디빌딩과 몇 개의 종목 중에서 선택적으로 하는데 20여 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수영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수업의 인솔교사로 그들과 함께 수영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섭외한 수영장은 몽골에 딱 하나 있었던 수영장이었습니다. 그 수영장은 국가선수들이 쓰는 수영장이어서 아주 어렵게 섭외해서 거기에서 수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폭이 20m, 길이가 25m, 가장 낮은 곳이 1.8m, 가장 깊은 곳은 5m였습니다. 몽골 학생들은 한 번도 수영장에서 수영을 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에 수영하러 갔다가 물놀이를 하면서 놀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죽을 뻔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물속에 한 번도 수영하러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25m 되는 그 수영장의 모서리 난간에 학생들을 선생님이 일렬로 쫙 세우는 겁니다. 5m 가장자리에서부터 1.8m 쪽으로, 그리고 저는 1.8m 쪽 제일 끝에 섰습니다. 왜 서라고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섰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수영복도 입지 않고 추리닝으로 긴 5m 되는 장대를 하나 들고 5m 깊이 있는 학생에게 뛰어들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몽골은 1990년도에 사회주의가 문이 열렸기 때문에 선생님 하면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선생님이 뛰어들어야 하는 그 명령에 한 번도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해본 적이 없는 그 학생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눈을 감고 허우적거리죠. 그러자 그 코치는 긴 5m 장대를 쫙 내밀어서 손 있는 데 갖다 댑니다. 그러면 그 손을 장대를 잡고 나오게 됩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솔한 교사로 안 뛰어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뛰어내렸습니다. 역시 저에게도 장대를 또 내려줘서 그거를 생명줄로 알고 잡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학생들에게 그 코치는 그 학생들을 모서리에 배를 얹혀놓고 거기에서 평형을 가르칩니다. 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행위, 몸짓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라고 말합니다. 그 한 학기 동안 이 코치는 단 한 번도 수영복을 입고 물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5m 장대를 들고 그는 계속해서 추리닝을 입고 입으로만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래도 대한의 이 끈기에 이 딸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이 상태에서 물러설 수는 없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연습을 하고 3일째 되는 날 여기서 이쪽으로 갔습니다. 어쨌든 그 선생님은 두고두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저의 아주 좋은 반면 교사가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가르침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외하는 삶을 전하고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또 지금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또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 어떤 의미 있는 날들을 만들어 지켜가고 있습니까? 만약 이런 생각을 없이 내가 살아가며 아이들이 나를 보고 배울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수영 코치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소중한 믿음과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잘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그러한 교훈과 가르침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서로 대화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부모와의 대화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녀들과 대화하는, 특별히 사춘기 중학생 자녀들과 대화하는 일을 편치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라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이라고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 아이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알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은, 전해줘야 될 것들은 이 야다, 아는 것 체험하는 것, 그들의 삶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이제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그 땅을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로 받도록 하기 위해 모세가 자신은 들어갈 수 없으므로 유언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실제로 가정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규례와 법도가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이어져 내려가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행하게 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모든 말씀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이어가게 하라고 반복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은 교회에서 할 일이, 학교에서 할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학교에서도 신앙 교육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 학교와 가정이 함께 협력해서 해야 더 온전한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일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막중한 임무를 하는 것은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임명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택하여서 그에게 아말렉 전쟁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그의 귀에 들려 외우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서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가 신의 산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에 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모세와 함께 올라가서 모세가 여호와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며 40일을 지내는 그 상황을 여호수아는 다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17절에는 그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제 모세와 함께 내려올 때에 진중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는 것을 모세와 함께 들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을 따라다니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을 그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귀로 들어서 그것들을 외웠고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그것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함께 말씀과 신앙의 경험들을 삶으로 알게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곁에 붙어 있어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함께함으로 배웠던 것처럼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진짜 물려줘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혹 재산을 물려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인맥과 성공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게 물려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딱 한 달 전인 11월 4일자 조선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형제가 따로 빈소 차려. 13년 경력 장례 지도사 이 양모 씨는 서울 모 대형병원 장례식장에서 황당한 의뢰를 받았다. 두 형제가 나란히 앉아 저마다 내가 상주니까 내가 빈소를 차리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고인은 서울 강남의 한 빌딩 한 채와 억대 현금을 가진 부자였다. 고인은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 먼저 돌아간 그의 부인은 생전에 장남에게 재산을 더 많이 물려주려고 했다. 그 당시 차남이 심하게 반발해 결국 형제가 수년간 유산을 놓고 대립했다. 아버지마저 벌세하자 두 형제는 곧장 한 병원에 두 접객실을 빌려 각자 하나씩 차지했다. 둘 다 빈소 앞에 서서 조문객에게 이쪽으로 오시오라고 했다. 조문객들은 황당해했다. 어느 쪽 빈소로 가야 되나요? 봉투는 한 개 가져왔는데. 형제는 봉투가 문제가 아니었다. 고인의 유산을 차지하려고 저마다 조문객에게 내가 진짜 상주라고 했다. 친척들은 할 수 없이 두 빈소를 다 들렀다. 조문객 상당수가 빈소를 나서며 곤혹스럽다고 혀를 찼다. 장례 지도사들은 돈 많은 사람만 싸우는 게 아니라 돈 없는 유족들도 죽기 살기로 싸운다고 했다. 전북 한 마을에서 평생 농사 짓고 산 A씨가 숨을 거뒀다. 고인을 선산에 묻은 날 장남 차남 사위가 고인의 유산 7천만 원을 두고 주먹다짐을 벌였다. 장남이 말했다. 제사를 모시는 것은 내 몫이야. 차남이 맞섰다. 뭔 소리야. 아버지는 내가 모셨어. 술 취한 사위가 장남의 왼뺨을 내려쳤다. 누나 몫은 생각 안 하는 거야? 장남 차남 사위가 뒤엉킨 육탄전의 신호탄이었다. 한국에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 6월 달에는 마이클 잭슨 딸 페리스 잭슨이 자살을 기도했었습니다. 기사의 타이틀은 이러했습니다. 유산 분쟁에 관한 증언이 부담된 듯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이미 분쟁으로 관계가 다 불편해진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재산에 관련된 분쟁과 소송은 앞으로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법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링컨 대통령과 성경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작은 시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발 수선공이었으며 너무 가난해 그는 초등학교를 중퇴해야 했다. 시내에 가게를 열었지만 파산하고 빚 갚는 데만 15년이 걸렸다. 그가 거친 직업은 농부, 뱃사공, 장사꾼, 군인, 우체국 직원 등 10가지가 넘는다. 첫 번째 약혼자는 죽고 나중에 결혼해서 태어난 자식들도 연이어 둘이나 죽었다. 그런데 그가 57살에 죽기까지 그의 셰익스피어 연구는 전문가 수준이었고 그의 성경 지식은 신학자 수준이었다. 그는 정치가로서보다 신앙과 기도의 사람으로 더 알려져 있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방이나 집무실에서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였으며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감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게티즈버그의 연설, 불과 266단어, 2분 남짓했던 이 연설이 인류사에 남는 명연설로 남게 된 것은 연설의 마지막 부분 때문이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자유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16대 대통령 취임 연설 또한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결코 직면에 있는 이 큰 어려움을 성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성경 한 권으로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노예 해방과 미국 통합을 이루어내게 된다. 그 성경 한 권은 어머니가 유일한 유산으로 주신 것이었다. 이 성경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때 손을 얹고 선서했던 그 성경입니다. 링컨은 이렇게 회고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날마다 읽어주신 성경 구절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경이다라고 고백하고 권하던 링컨에게는 자식을 안치고 성경 읽어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한 어머니가 있었던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순종하며 대를 이어가게 하기 위하여 나라를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모든 절기들을 지켜가며 가르치고 알게 하는 사명을 실천한 부모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스라엘, 모든 부모들이 부러워하며 배우고 싶어하는 민족으로 세계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사명을 실천한 그리고 자식들에게 알게 했던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같이 좋은 것으로 이어져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의 신앙의 삶이 자녀에게 이어져 갈 수 있는 관계와 거룩한 삶의 나눔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양화진에 있다고 다 양화진의 영적 유산을 이어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유산의 삶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어야만 나의 유산이 될 수 있듯이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절구절이 오늘 부모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는 가운데서도 이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고 전해주는 그들의 부모들이 있었고 그것을 따르는 아들들과 손자들이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온 세계가 우러러보고 배우고 닮고 싶은 그러한 부모요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주님, 이제 부모된 저희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삶으로 알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닫은 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이 실천하다 낙심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 자녀들, 손주들에게까지 이 생명의 말씀과 영원한 축복이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으로 날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